마태복음 16장, 지난번과 똑같이 15절부터 24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8장 15절 20절. 오늘은 이 교회의 치리, 지난번에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이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치리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가 두 주 동안 그것에 대해서 쭉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이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다. 즉 다스려지고 있는 곳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면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곳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네들이 뭘 필요하게 또 뭘 원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너무나 이게 교회가 사람이 좋아하는 즉 사람한테 맞추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정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며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다 천국 열쇠를 주어서 메고 풀라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메고 풀리는 것을 자기가 당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교회의 이제 멤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그 천국의 현실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증거하시는. 그리하여 모아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제 자라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삶에 지금 관여가 되어서 매고 풀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런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한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나는 믿는다. 아니에요. 교회에 매고 푸는 그것을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 자기가 믿는 것이나 자기의 어떠한 그 기독교적인 것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내가 믿는 내용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풀어주거나 메워주지 않으면. 근데 이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인기가 없죠. 왜?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남의 간섭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이던스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고 지금 은혜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를 통하여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 풀어주고 메워주는 것을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준 그 권위를 엑서사이즈 하는 것을 교회가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 열쇠, 아니 천국의 열쇠를 교회한테 줬는데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천국 열쇠가 교회한테 주어졌으면. 그리고 너희가 매면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 이 말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하라고 준 건데 교회가 그걸 거부를 하게 되면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참 교회인가가 이제 퀘션이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 인기가 없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되려면 즉 요즘 세상 말로 성공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당회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누가 뭐라 그래 나한테. 그렇게 하여 자기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소리인지 모르는데 근데 웬만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성공적 세상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18장 15절에서 20절을 통해 예수님의 다스려짐이 그 교회를 다스리심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 것인가? 즉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데 그 교회의 치리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런 내용도 여러분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뭐 저하고 오래 계신 분들은 뭐 몇 번 배웠죠. 그러나 자꾸 몇 년마다 이게 가르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의 원리.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 보면은 내 형제라 그랬습니다. 왜? 교인은 한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즉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천국의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이 이 세상 수준에서도 내 동생이나 내 형이나 내 누나나 아니면 내 여동생이나 뭐 잘못을 할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는데 내버려 두는 즉 가족이 잘못하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돼. 요즘은 또 이게 상식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세대에 살다 보니까 요즘은 자기 가족이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뭐 디스플린이 없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냥 뭐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고쳐주려 그러죠. 그럼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현실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증거하는 데 있어서 참 잘 못해갖고 한 가족이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므로 여러분과 제가 잘 증거를 못해도 그 완전한 그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 다행이죠. 우리가 증거하는 만큼만 진리가 된다면 진짜 큰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현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증거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회개가 따라야죠. 어쨌든 참 힘듭니다. 이 사랑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이야 저절로 오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뭐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뭐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뭐 꼭 시켜야 됩니까? 사랑하라고? 저절로 되죠. 자기 자식들 귀한 거 저절로 되죠. 뭐 자기 부모 귀한 거 저절로 됩니다. 근데 교회가 한 가족이다. 우리가 천국의 현실을 100% 뚜렷하게 보면 그것도 저절로 될 텐데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요. 가족인가 싶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냔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 덜 이루어졌거나 안 이루어졌거나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못합니다. 그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 이 장로 훈련 받을 때 좋은 거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뭡니까? 참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 참 교인들이기 때문에 참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다 참 교인, 다 참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가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참 교회가 된다는 것은 말씀, 이 진리가 올바로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이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성례와 말씀대로 치리가 이루어지느냐 오히려 그 교인들이 대부분이 참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그 교회에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말씀대로 치리가 되고 말씀대로 성례가 베풀어지면 그게 참 교회에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인간들의 수준에서 참교회가 증거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정말 참 기독교인만 모여갖고 뭐 아무리 멋있는 교제를 나누고 해도 가짜 교회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말씀이 안 전해지고. 지금 성례나 치리가 말씀대로 안 되고 있으면. 그게 바로 가짜 교회지 뭡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형제의 죄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세상식으로 변하다 보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형제의 죄를 그냥 아주 좋은 말로 감싸준다 그러죠. 덮어둔다 그럽니다. 간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간섭을 하면 이제 사랑이 아닙니다. 왜? 기분이 나쁘잖아요. 누가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서 그 죄를 드러낼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생기고 이게 사랑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 죄를 가만 보고만 있어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거 굉장한 내용이죠. 그 죄 짓는 것을 가만 보고만 있어 그럼 뭐예요? 그 죄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죄에 같이 참여하는 수준에서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은 형제의 죄를 그냥 보고만 있으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죄를 짓게 되면 누가 죄를 짓는 걸 보면 1대1로 권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치 않으면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참게 하라.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증인이 될 사람을 한 명 또는 두 명 데리고 이제 그와 다시 만나는 이것. 왜? 법정에서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런 것이 다루어질 때 한 증인으로만 하게끔 안 돼 있기 때문에 증인이 두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리스판드를 할 때 증인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나중에 교회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이제 증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그와 만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모시고 가라 이렇게 권하죠. 네, 장로님이 그때 뭘 해야 될지 아니까. 그리하여 그가 회개하면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언급을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또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뭐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남의 죄나 찾아다니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 죄가 알려지거든 뚜렷하게 여러분이 보게 됐을 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 죄를 찾아다니고 위치헌트라 그러죠. 저것도 어디 가서 잘못하나 쫓아다니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도 그가 회개치 않으면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교회가 그 문제를 다스리게 됩니다. 교회에 말하라, 당회에 말하라, 즉 정식으로 당회에 그 사람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법대로 교회가 그 사람을 재판을 하여 유죄로 판결이 되면 그 죄에 따른 벌을 내리고 무죄가 되면은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즉 이 말은 즉 믿지 않는 자같이 여기라. 즉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같이 여기라. 이게 바로 출교죠. 교회에서 출교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인들의 죄를 다룰 수 있는 권위가 교회, 즉 당회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18절에 진실로 이제 당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까 베드로에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는데 여기서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분명히 아니죠. 교회 전체에다 하는 소리죠. 즉 이렇게 매고 푸는 권위가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결정을 교회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교회는 증거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당회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회에 대해서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당회가 일을 할 때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걸 당회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당회는 꼭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행하여야만 합니다. 이 구절은 당회가 얼마나 열심히로 기도하여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예수님 뜻대로 즉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라고 돼 있기에 당회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라고 돼 있기에 OPC에서는 두세 사람에서 세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목사 한 명, 장로 두 명 이래서 세 사람이 되어야 이 구절에 의하여 세 사람이 되어야 당회가 이루어지는데 PCA 같은 경우는 여기 두세 사람이라 그래서 거기는 두 사람으로 결정을 해서 목사 한 명, 장로 한 명 해서 두 명으로 당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OPC는 두세 사람 해서 세 사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두세 사람이란 말입니다. 혼자서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 한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도 한 표, 장로들도 한 표씩. 그래서 모든 것을 투표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은 당회의 결정이요, 교회의 결정입니다. 누구누구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회의 결정, 교회의 결정이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권위가 교회에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거부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지만 당회가 말씀대로 할 때에만 여러분이 정말 양심상 그 당회의 결정이 여러분이 믿는 수준, 여러분이 아는 수준의 성경에 의하여 성경대로가 아니라고 완전히 양심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딱 굳어질 때는 그럼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따라서도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정말 양심상 저건 성경이 아닌데 하는 걸 왜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양심상 그런 확신이 와야지 그냥 내가 싫어서 안 따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양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회가 여러분의 양심까지 이 뭐야 포로로 만들어서 노예로 만들어서 왔다 뭐 마음대로 집어 흔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회가 정말 성경대로 했어도 여러분 양심상 여러분이 이해하는 성경상에는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노회로 가져가야 됩니다. 노회도 갔는데 말이 안 돼. 그러면 총회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총회까지 갔는데도 나는 그 교회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죠. 교회 전체가 틀렸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 그러긴 그 확률이 참 적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죠. 아, 정말 내가 잘못을 한 건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다. 즉,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말씀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그 지금 그것이 양심의 이 뭐야 문제가 없어서 예배를 하는 데나 섬기는 데 문제가 안 될 때는 여러분이 자진하여 그냥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양심에 너무 어긋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예배도 못 드리는 수준이 되면 그건 문제죠. 그럴 경우 정말 나는 이건 못하겠다, 못 따라가겠다.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교단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상 맞는 교단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디서그리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든지 이런 수준에서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정말 아닐 때는 어떡합니까? 이건 뭐 아니죠. 내 양심상. 그러나 당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장로 될 사람이나 이 앞으로 목사 될 사람한테 이제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니 당회에서 결정을 해놓고 당회 밖에 나가갖고 사람들한테 야 나는 노했는데 저 다른 애들이 예스해갖고 이게 됐다. 자기는 노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장로 잘못 뽑은 겁니다. 회개하고 실수. 왜? 당회의 결정이에요. 내가 노를 해도 결론이 났으면 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 나도 당회 회원으로 당회가 결정한 게 그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론이 딱 나면 그게 내 결정이죠. 왜? 당회의 결정이니까. 내가 반대를 했어도. 근데 이게 밖에 나와서 뭐 나는 노 했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나. 그래갖고 강회 뭐만 하면은 그냥 그 다음날 아침으로 다 알아요. 그죠? 누가 예스 했고 누가 노한 것까지 다 알아. 아, 진짜로 그래요. 희한하게 다 알아요, 그냥. 이러면 일 못 합니다. 물론 당회가 오픈 됐습니다. 저희 당회는. 그래서 뭐 사람이 와 갖고 그 결론 나는 걸 보고 뭐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 사람이 나가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참 정말 센스리브한 이슈라면은 저희가 좀 투표할 때만큼이라도 나가 있어라 뭐 이렇게라도 해야죠. 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투표하는 그 순간이지 뭐 서로 얘기하고 근데 뭐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예스 할까 노 할까 또 보이니까. 그러나 몰라요. 정말 나는 그냥 예 힘있게 노 하다가 자꾸 들어보면 어 해서 투표 때는 또 예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만 가지고 이거를 결정하기가 참 위험하니까 자꾸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반대를 하나. 그 이유가 나를 컨빈스를 하면 그럼 나도 바꿔야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자꾸 들어보면 그게 더 맞아요. 그러면 고쳐야죠. 내 마음을. 그래서 서로 의견을 토론하고 서로 내놓고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 한참 이 싸움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그 견해를 좀 너가 좀 생각 고려를 해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회가 함께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교회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우리 교회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어? 이건 못 받아들이겠어. 했을 때는 노회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다 신사적으로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싸우는 거죠. 멱살 잡고 싸우게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도 결론을 했는데 노회 가서 당회 니네가 틀렸다 그랬으면 우리가 뭐 총회로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틀렸네 하고 또 틀린 거죠. 뭐 당회라고 100% 맞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 투표하기 전까지 싸우는 거지 투표가 끝나면 사실 그 다음부터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참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투표가 끝났는데 그 싸움이 계속 가요. 아니. 끝났잖아요. 이제 투표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진짜 싸워야죠. 왜?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당신네들도 나의 의견을 잘 들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투표가 됐으면 이제 끝났죠. 근데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가 다루는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의 죄. 그리고 교리에 있어서의 죄. 삶의 죄는 잘 이해가 갑니다. 살다 보면은 이제 뭐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거나 그런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다룹니다. 이렇게 그 마태복음 18장의 절차를 밟아서. 그러나 또 교리를 잘못 말하고 이해하고 믿는 죄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삶에서는 깨끗하게 뭐 깨끗하다는 게 그게 뭐 그냥 그 수준이죠. 그러나 깨끗하게 살지 몰라도 어느 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걸 끝까지 주장하시면 출교까지 돼야죠. 왜? 그걸 끝까지 주장하신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교리의 잘못된 죄. 삶의 잘못된 죄와 같이 다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또 교회가 다루는 죄를 다른 거 둘로 또 나누면 알려진 죄와 아무도 모르는 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알려진 죄, 즉 뭐냐 하면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죄는 우리가 다 아는 수준에서 다룹니다. 즉 오픈입니다. 그러나 그 죄진 사람하고 고소한 사람하고 몇 명, 한 두세 명만 아는 죄라면 저희가 뭐 교회 전체한테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남의 죄를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죄는 프라이빗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는 죄는 퍼블릭하게 다뤄야 됩니다. 왜? 교회가 저런 죄를 짓는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교회가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왜 죄인을 진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이냐? 거기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고 이제 두려워하고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꼭 프라이빗한 거는 프라이빗리 다루고 퍼블릭한 건 퍼블릭으로 다루는데, 그런데 삶에 있어서의 죄는 프라이빗이 될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몇 명이 조금만 알면, 다 퍼블릭이 아니면. 그러나 이 교리에 있어서의 죄는 항상 퍼블릭입니다. 그거는 프라이빗리 하지 못합니다. 우리 법에. 교리에 있어서의 죄는. 그런 걸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제가 그 디도서에서 장로가 하는 일 중에 있다. 우리 지금 뭐야, 장로 훈련을 받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같이 읽고. 디도서 1장 9절서부터. 장로가 해야 되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여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쵸? 그리고,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장로가 해야 할 일들이 입을 막고 꾸짖고 그리고 그 잘못된 그런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관한 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리에 관한 죄도 꼭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 멤버인데,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자꾸 뭐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걸 막 컨빈스 시키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가만히 놔두면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옛날 교회에 보면은 한 교회인데 이 사람은 알미니안주의, 저 사람은 캘빈주의 서로 막 자기네 멋대로 떠듭니다. 그 교회가 분명히 하나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놔둡니다. 알미니안주의를 교회에 와서 남에게 컨빈스를 하려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꾸짖어야죠.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벌써 뭐 사랑이 없고, 뭐 이러면 이제 좋은 교회가 아니죠. 아까 영어 시간에도 말했는데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다 보면, 뭐, 많은 사람이 안 오겠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리고 교회가 다루는 죄는 알려진 죄만 다루게 됩니다. 아니, 모르는 죄를 어떻게 다룹니까? 그렇죠? 알려진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뭐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근데 이상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한다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이상한 방법으로 깜짝 놀라는 방법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나 다 드러내 주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드러났을 때는 교회가 다뤄야 됩니다. 물론 그 우리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루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누구를 고소해 오면은 우리 당회에서 첫 번째 말로 뭐라고 하냐. 당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대로 했습니까? 그거부터 묻습니다. 즉 그 사람이 그 사람 저 죄진 사람한테 가서 1대1로 이렇게 하고 또 말 안 들었을 때 두 명 데려가서 했고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저희 당회에서 받질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 먼저 해야죠. 그 사람이 그거 먼저 했는데 회개했어. 그럼 끝나야죠. 왜 그 당회가 알아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알려진 죄만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죄를 다루는 겁니다. 교회의 치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로 교회의 평화와 질서와 그 purity, 순수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죄, 교리나 행위에 있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재판상의 치리, 권징의 목적은 먼저 예수님의 명예를 입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 죄인을 죄에서 돌이켜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하는 죄가 막 그냥 뭐 누가 봐도 보여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를 즉 이 성전을 더러운 것에서부터 지켜야 됩니다. 즉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아담이 바로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었는데 사탄이 그 성전을 더럽히러 들어오는데 그걸 막질 못한 거 아닙니까? 지키질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죄짓고 같이 그 사탄하고 같이 이제 이 하나님의 원수로 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다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죄진 사람을 회개시켜 다시 찾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직 멤버들만 이 권징에 참여됩니다. 멤버들만. 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치리를 받겠다고 맹세한 자들만. 그렇게 맹세한 자들은 여러분이 요즘은 다섯 가지의 맹세를 했었죠. 예배 시간에 왜 멤버 될 때 다섯 가지 맹세. 그 맹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맹세를 안 했으면 치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맹세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치리를 하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했을 때는 이 교회의 당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목사 죄는 노회의 멤버로서 노회가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회로 가져가는 거죠. 즉 당회에다 얘기하면 당회가 이제 노회로 가져가서 노회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세요? 제가 여기 교회 멤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 뭐야 장로 뽑을 때도 저는 투표권이 없어요. 여러분이 투표권을 주면 제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한테 투표권을 먼저 주자. 그러고 시작하는 데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전 투표권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우는 장로예요. 목사가 세우는 장로가 아니라. 참, 이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여러분 NO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YES냐 NO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다스리는 장로를 뽑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마태복음 18장을 행하셨는가. 예, 많은 사람이 알게 된 죄일 때도 마태복음 18장을 행함이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그 죄가 2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면 당회는 그 죄에 대한 고소를 받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을 뒀는데 이것은 2년이 지나면 이 증인들이 먼저 기억력이 이걸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회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다룬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2년이 되면 스토리가 바뀝니다. 이거는 뭐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그냥 그래요, 인간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죄 지은 자도 이게 많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점만 많이 기억하고 나쁜 점은 다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돼갖고 그리고 참 내가 치리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게 거짓말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2년이 지나면 그 거짓말이 진리가 돼버려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로 시작한 게 그게 그냥 자꾸 얘기하다가 보니까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한 걸로. 참 희한해요.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이게 굉장히 아주 기술이 좋아요. 그래갖고 딱 거짓말이 되면 아니 그게 진리가 되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다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완전히 자기를 그렇게 속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참. 왜냐하면요, 이 치리를 해보면요, 두 사람이 관련됐으면, 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반대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이렇다 그러면 저기선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둘 다 반대.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좀 필요한데, 그래도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우리가 요구하는데, 증인이 없을 때는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리 한번 하면 몸살 난다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참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 어렵고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아까 예수님이 약속했죠. 내가 같이 한다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증거들을 이렇게 드러내 주세요. 자꾸 이상한 게 뭘 통해서 그런 게 드러납니다. 참 희한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고소는 어떻게 하느냐? 고소 용지가 있어요. 고소 용지를 사용하여 당회 서기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는 지어진 죄를 어려움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또 당회, 또 죄를 지은 자가 자기를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고소해서 오는 거는 아주 편하죠. 근데 이게 미국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Self-accused 이렇게 해갖고 오는데 한국 교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지 뭘 또 뭐 와갖고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하고 또 근데 이 교회에서 풀어주고 매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진 죄를 교회에서 그 죄가 용서됐다 하는 결론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용서된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고맙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뭐 벌칙이 있으면 받고 왜 self-accuse 하는 거는 자기 죄를 벌써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교 같은 건 없습니다. 출교 당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회개를 안 하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출교 당할 이유가 없어요. 회개하는 한 출교는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self-accuse 하는 사람들은 참 다루기가 쉽죠. 자신이 자신의 죄를 고소할 때는 그 죄가 당해서 다룰 만한 중대한 죄로 확인되었을 때 재판은 생략하고 곧바로 그 죄에 맞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 외에 고소는 고소가 제출되면 당회에서 조사원들을 내보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이 필요한가를 결정하도록. 왜 어떤 고소는 우리가 당회에서 볼 때 이건 재판할 이 값어치가 없다. 결론이 나면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또 뭐 그걸 노예로 가져가겠죠. 당회에서는 재판할 값어치가 없다 그런다. 노회에서도 그렇게 보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니 우리가 봐서 이거는 뭐 그렇게 왜 증거도 불투명하고 뭐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불확실하고 뭐 이런 일들은 고소가 들어왔다고 무조건 재판을 하느냐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이게 재판을 할 만한 것인가 이걸 또 결정을 해야죠. 예. 그 조사를 하고 재판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고 재판할 만한 중대한 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지은 죄로 교회의 평화와 질서와 순수함과 연합에 문제가 되는 죄 이런 죄는 해야 됩니다. 재판. 두 번째 멤버십 때 고백한 자신의 신앙 고백에 어긋나는 죄. 그 다음에 직분자들은 이 오피스에서 받아들인 그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어긋나는 그 죄. 즉 교인들은 간단해요. 자기가 맹세한 그 내용이 다섯 가지잖아요. 그러나 장로나 목사는 다섯 가지만 맹세하고 장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다 맹세하고 받는 거예요. 안수를. 그래서 장로나 목사는 그냥 그 다섯 가지 수준에서 어긋나는 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완전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교리에서 어긋나는 죄를 다뤄야 됩니다.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함에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당회는 그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장로를 하나 붙여주든지 변호사나 뭐 이런 고소 당한 사람에게도 붙여줘야 되고 고소하는 사람에게도 붙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면 당회는 시간과 날짜와 장소, 그 재판할 곳을 정하고 고소당한 사람에게 통보를 합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5분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러나 당회가 4분의 3 투표로 클로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재판은 항상 5분, 교리 재판은 항상 5분. 그러나 어떤 그 특별한 죄를 다룰 때는 이 죄를 들어서 교인들에게 도움이 안 됐다 싶을 때 우리가 투표를 하죠. 재판하는 동안 당회가 고소당한 사람, 이 사람은 성만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가 그거에 따라 다르죠. 고소당한 사람이 만약에 재판에 안 나오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안 나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또 연기를 해야죠. 그러나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안 나오면 다시 한 번만 더 재판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하고 그에게 통보를 하는데, 두 번째도 안 나오면 그냥 재판을 진행합니다. 없는 상태에서. 모든 재판의 절차는 당회 서기가 그 절차를 다 써야 됩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OPC 멤버면 누구나 됩니다. 즉 다른 교회의 목사도 되고 다른 교회의 장로들도 되고 OPC 멤버면 누구든지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나오라고 부름을 받으면 꼭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판 미링이 시작이 되면 고소의 내용을 읽고 모든 증인들의 이름, 재판에 사용된 모든 서류 등을 고소당한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링의 시간, 날짜, 장소를 정하는데 10일 안에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죠. 그 변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번째 미팅에는 고소당한 사람, 모든 것에 대해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줍니다. 이때 그 당회는 그것을 듣고 고소를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재판을 계속하는데, 이때 고소당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죄를 인정하느냐? 예 하면 재판은 끝나고 벌칙을 정하는데, 노 하면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당한 사람은 모든 증인들을 반문할 수 있습니다. 기소 측의 모든 절차가 끝나면 고소당한 사람이 당회에 고소를 기각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절이 되면 그러면 이제 고소당한 사람이 자기의 변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다 끝나면 고소당한 사람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호할 기회, 즉 고소당한 사람이 파이널 스테이트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당회가 충분히 들었다 생각이 되면 투표로 무죄냐 유죄냐를 정하게 되는데, 그리고 유죄가 되면 벌칙을 정하는데, 고소당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 당회는 변호사 한 명을 임명하여 그 사람을 변호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우리 OPC에는 벌칙이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벌칙은 훈계라, admonition이라 해서 이 죄가 참 신중하고 이게 지금 중대한 죄인데 그 죄를 진 사람이 계속해서 이 죄를 질 때 앞으로 그 엄청난 위험이 따르고 지금 그 뭐야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기독교인으로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letter를 쓰는 거죠. 편지를 써서 아니면 그 편지를 예배 시간에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퍼블릭한 거는 퍼블릭글리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벌 내리는 것도 퍼블릭한테 다 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도중에 그 벌칙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그렇게 훈계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훈계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는 거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센 벌칙이 리뷰크. 이것은 아까 훈계하고 똑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더 강하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계와 징계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훈계와 징계에 좀 차이를 둡니다. 좀 더 징계는 강하게 훈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멤버 특권을 정지하는 suspension. 멤버 특권을 정지하는 벌칙이 있는데 이 벌칙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기간을 두고 정지를 하는 것과 무한하게 정지를 하는 기간을 두지 않고 기간을 두지 않고 정지를 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모여서 그 정지를 계속할 건가 아니면 끝낼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서스펜션이 뭐 5개월 동안이다. 그러면 특권, 멤버로서 특권을 5개월 동안 갖질 못하는 거죠. 그 특권은 투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만찬을 참여 못합니다. 왜? 이 벌칙이 영적인 벌칙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안 되고 여러분에게 벌금을 물어라 해도 안 됩니다. 왜? 모든 벌칙이 영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벌칙은 오직 그 직분자, 직분이 면직이 되는 거죠. 즉 목사가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니게 됩니다. 데포지션을 당하면. 장로가 데포지션을 당하면 이제 더 이상 장로가 아니고 그렇다는 말은 장로직이 이제 박탈이 되는 건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장로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서 회개가 충분히 주어졌다 하면 다시 장로가 되는데 그러나 다시 장로가 될 때나 다시 목사가 될 때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냥 automatically 컴백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즉 장로가 아니었던 사람 같이 하는 거죠. 목사가 아니었던 사람 같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벌칙이 제일 강한 거죠. 이게 출교입니다. 이건 회개가 끝까지 안 되는 경우에 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당회의 결정은 즉 이런 벌칙을 결정한 것 이런 것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 노회에. 그리고 노회의 결정도 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회까지 갔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예.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모두 다 죄인입니다. 즉 목사건 장로건 교인이건 모두 다 죄인 즉 모두 다 유죄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출교를 당하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출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출교를 당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고 회개하며 삽니다. 회개가 되면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7일 하는 것에서 또 제가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아까 우리 멤버 특권 정지, 그 6개월 동안 정지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 때 공포를 했으면 프라이빌리 하려면은 당회에 그 사람을 나오게 해서 당회에서 읽습니다. 그 편지를.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만 듣게. 프라이빗이죠. 그러나 이 퍼블릭한 거는 이제 예배 시간에 읽어야 되는데 그 예배 읽은 그 사람이 이제 5개월 정지를 받았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5개월이 지나면 또 교회 예배 시간에 회복하는 것을 또 공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5개월 동안 그 치리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됐다. 그게 공포가 됐을 때 여러분은 이제 모든 죄가 해결이 된 사람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된 사람 또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옛날에 저짓했지 아니 하나님도 용서한 죄를 여러분이 계속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용서를 해줬는데 여러분은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 이게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예요. 회개하면 용서예요. 100% 용서입니다. 그 회개가 진심이냐 아니냐,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심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회개를 하면 용서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심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회개가 진심이 아닌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희한하게 또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유 잘됐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시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치리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갖고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목사 위탈, 목사 위탈이라는 것도 저는 이게 성경적인가 싶은데, 그러면 또 그러겠죠. 저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먹고 싶어갖고. 근데 여러분 뭐 이런 교회 죽을 때까지 해먹어서 뭐하게요. 그러나 좀 그래요. 성경에 이게 위탈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해라는 건지, 전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것 같이밖에는 성경에 안 보여요. 여러분 어디 찾아주세요. 위탈하는 거 나오나. 근데 뭐 위탈 하잖아요 다.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당회에 가갖고 그냥 다 맡기겠어요. 정말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이래야 되는데 당회에서 좀 결론 좀 내려주시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네 나름대로 성경 가지고 씨름하면서 결론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뭐 나를 갖다가 미워해서 뭐 내가 나쁘게 되는 결정을 줘갖고 너 그래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결정 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그냥 결정 나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삶이.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안 되나 봅니다. 내 삶인데 니네가 뭔데 뭐 간섭이야.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당회에다가 알려주고는 니네가 결정해 해갖고는 이제 당회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집에 가서 막 고심을 할 필요도 없고 지네들 시컨 상의해갖고 결론 주면 그거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라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지금 이 치리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이 원리들을 이게 풀리 마음으로 받고 믿질 않습니다. 맡기질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당의 회원들 목사부터 해서 참 못 믿을 인간이다 해서 못 맡기는 것이 많아요. 왜 저거한테 다 얘기했다가는 내가 나중에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써 그렇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은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좀 당하는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면 당회, 우리 교회 당회가 이제 우리 맨날 지금 다른 교회의 목사나 장로님 빌려다가 하는데 우리 교회 당회가 쓰면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대로 그 반영을 잘 못한다, 제대로 증거를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정말 천국 현실이 어떻게 증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못하니까 증거가 안 되는 모습으로 자꾸 되는데, 이제 사실 여러분 몇 년 걸리겠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변하는 게. 근데 평생을 살고 천국에 가면 이제 완전히 완전한 사람으로 이제 쓰게 된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이만큼만 있어도 기적입니다. 안 됩니다. 인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내려주시면 되니까요. 아니면 또 그 아닌 수준에서 소망 버리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이 교회의 치리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그 현실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 증거가 되는 것인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천 장로교회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심이 잘 증거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